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것 아니고 우리 주변에도 고약한 짓 하는 사람 꽤 많이 있어요. 악한 사람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보시면 16절부터 20절에 악한 사람 묘사하고 있는데 마치 누가복음에 남았던 바리새인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16절부터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 하는도다. 여기 보시면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17절에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교훈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좀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꽤 있습니다. 요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는 세상살이 제대로 하기 어려울 거다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 현실과 맞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현실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8절에 도둑을 본 적을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와 동료가 되었다는 것은 도둑 진리라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훔치는 거고, 간음이라는 것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 도둑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는 이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나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악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이익,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도 잘해요. 19절과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거짓말을 하는데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겠죠. 거짓말을 남을 위해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데요, 형제들을 속이기도 하고 피부치를 공격하기까지 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나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인 거죠. 가끔씩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설령 좋은 일을 위해서라도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보통 그런 말 하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좋은 일도요 바르게 하는 법을 배워야지, 좋은 일이라고 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삶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타락한 세상에는요, 그렇게 살면 고리타분하고 그렇게 살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고 타박을 듣기가 딱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 그렇게 해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 당하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짊어지는 거죠. 그거는 짊어져야 돼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고생 안 하려고 그러고 믿음으로 살면서 어려운 꼴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요, 지나친 욕심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거든요. 근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반칙 잘 쓰는 사람이 있는 거죠. 반칙 잘 쓰는 사람하고 수단과 방법을 늘 가리는 우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어린 양과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어린 양이요, 늑대 못 이기는 거예요. 어린 양이 늑대를 못 이기기 때문에 늘 상처받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 주변에 늑대 많고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 많은데 그 반칙 쓰기 좋아하는, 반칙 쓰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늑대들, 그런 악한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픔을 당하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그런 고통, 그런 억울함, 그런 원통함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지, 그거를 다 풀어내면서 늑대 이겨가면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 주변의 사이에서, 아,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지, 나는 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지 하면서 오히려 스스로를 이렇게 통제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듦, 그 답답함은 짊어지고 산다는 거죠. 여하튼 이 타락한 세상에는요, 악한 사람들은 거침없이 활개를 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고약한 사람들에게는 불벼락이라도 내려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잠잠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보시면,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는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대체로 잠잠하신 것처럼 보여요. 더욱이 악한 사람이 활개를 칠 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잠잠하신 분이냐? 아니에요. 오늘 본문 10편 50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잠잠하다는 표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기력하고 잠잠하다, 아무것도 안 하신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죠. 그리고 오늘 시편 50편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잠잠하신 분 아니다. 주님은 죄악을 책망하시는 분이고 그 악한 사람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손에 잡히지 않지만 성경이 늘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그 병든 사람 고쳐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열심히 일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무기력하거나 결코 잠잠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50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 세상을 불러 모으세요.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온 세상 모든 우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세력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빛을 비추세요.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고 너무 눈이 부셔요. 거기서부터 빛이 나오는 거죠. 마치 엑스레이가 비춰지면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주 눈부시게 빛을 비추실 때는 어떤 어둠도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와 악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시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마치 온 세상을 불태우고 온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바람처럼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로 세상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잠잠하시다, 하나님은 무기력하다, 하나님은 무관심하다, 하나님은 세상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잠잠하신 분 아니고 하나님이 마침내 세상을 심판하실 거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부터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요. 5절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러세요. 심판은요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은 성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9장 6절에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묵상했던 베드로 전서 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심판은요 더 많은 은혜를 누리는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부터 심판받는다, 주님께 더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근데 심판이라는 거는요 얼마 전에 묵상했던 누가복음대로 하자면 누가복음 12장 4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 더 많은 복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와 그 복이 언제든지 책임이고 사명인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더 귀한 사명, 더 큰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부터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오늘 보면 7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 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소나 잡고 소 잡고 양 잡고 뭐 이렇게 제사 드리는 재물 바치는 거는 잘 했어요. 끝까지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 때까지도 하여튼 뭐 재물 바치는 제사는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요 재물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재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9절부터 11절 보시면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은 짐승도 내 것이다. 재물 중요하지 않고 온 산에 있는 모든 짐승 전부 다 내 건데 뭐 그 중에서 소, 양, 염소 이게 뭐가 중요하겠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재밌는 표현이요. 12절과 13절 보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하지만 그건 나 먹으라고 하는 거냐. 사실상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제사들 보면요 그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누리는 복은 예배 드리는 사람, 제사 드리는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사실. 고대의 신들은요,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거는요, 재물을 바쳐서 신을 달래는 거거든요. 재물을 바쳐서 신을 달래가지고 재앙을 내리지 않고 복을 줄 수 있도록. 재난은 면하고 복을 받기 위한 것. 그래서 앙제 초복,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재난은 면하고 복을 받는 것이 모든 종교, 모든 재물을 바치는 제사하는 사람의 목표예요. 레위기 읽고 묵상하신 적 있으시지만 성경이 말하는 제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대의 모든 우상 종교, 고대 우상 종교뿐만 아니라 오늘날 종교, 모든 종교, 이를테면 이방 종교, 예를 들면 타락한 기독교인조차도 이게 예배를 드리고 무슨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뭐 기타 등등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만약에 그것을 복받는 데 두는 거라면 내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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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복을 주실 거야 이걸 기대하면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십일조 바치고 교회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금방 이방인처럼 이방 종교 우상 숭배자처럼 변할 겁니다. 사실 예배의 목표는요 내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뭐 헌금을 바치고 봉사를 하고 기타 등등 이런 종교적인 일을 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런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사실 그렇게 기대해요. 근데 상 조금 어려워요. 물론 그런 복 뭐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하나님은 어떤 예배와 헌신과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우상 종교는요 신을 바꾸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재물을 바치고 내가 기도해서 그 신이 나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재난을 면하고 복을 받게 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우상 종교의 목표라고요. 그런데 레위기나 뭐 이런 성경이 말하는 제사법을 잘 읽어보면 어떤 재물을 바칠 것이며 그 재물을 어떻게 잡을 것이며 고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가죽과 고기와 똥을 어떻게 처리, 뭐 피를 몇 번 뿌릴 것이며 사실상 우리가 레위기 같은 거 읽을 때 늘 복잡하게 느끼는 이유는 너무 세밀한 거예요. 너무 세밀. 그래서 사람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없어요. 우상 종교는요 지성이면 감천이 돼요. 지성.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 감천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의 지성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성인 거죠. 우상 종교는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신앙은요, 하나님께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느냐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상 종교는요, 누가 누구에게 순종하나요? 우상 종교는 내가 우상을 섬기는데요, 실제로 우상이 내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이 나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거거든요. 우상 종교에서는 신이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종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신앙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죠. 우상 종교는요, 우주의 중심이 우상 숭배자예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신도 나를 위해서 서비스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신앙에 있어서는 성숙함이라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철저하게 복종하고 얼마나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그 예배 제사법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께 그만큼 철저하게 복종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거죠. 철저하게 복종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면 예배하는 사람이 변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예배를 했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배하면 남을 돌보고 남을 섬기고 남에게 베풀고 남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려 보고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사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변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공동체가 변하고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이 변하는 것이 구약 제사법의 아주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는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이 뚜렷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거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종교는요, 자기를 위한 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예배하고 예를 들면 십일조 바치고 봉사해도 여튼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종교가요, 금방 타락해요. 기독교도 금방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기독교인들 많아요, 우리 시대에. 요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교회가 그만큼 병이 많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해서 내가 복을 받으려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복종,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너 제사 열심히 드리는 거 좋은데 그거 나한테 필요한 거 아니야. 세상에 있는 모든 들짐승이 전부 내 건데 내가 너한테 뭐 나한테 피를 봐. 내가 뭐 그런 수소의 피를 마시겠어? 내가 양의 피를 좋아하겠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대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예요. 14절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께서 먼저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기본은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뭐 이런 제물 바치고 이런 헌신 이런 봉사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서비스하게 하는 이게 하나님과의 거래, 그것이 아니고 예배의 기본은 감사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왜 예배의 기본이 감사와 찬양입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 인생을 붙드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내가 신을 섬기고 내가 제물 바쳐서 그 신이 나를 위해서 서비스하게 하는, 내가 우주의 중심에서 왕노릇하는 그거 신앙 아니고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내 전부가 되신다, 이런 고백을 예배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가장 성숙한 사람은요, 부자가 아닙니다. 가장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서 살아가는 인생인 겁니다. 예수 잘 믿은 사람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 잘 믿은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누가복음에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보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거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복받은 인생이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왔던 부자는 음부, 지옥에 떨어지고 그 문간에 헌데투성이로 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을 품에 안겼다. 뒤집어,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이야기였어요. 그 시대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면 그러면 당연히 복을 받고 뭐 잘 되고 이러냐?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환난도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고 어떤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예배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거래 아니고 예배의 기본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레위기를 보더라도 다섯 가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그런데요 모든 제사의 기본은 번제예요. 소제 따로 드리지 않고 화목제 따로 드리지 않아요. 소제를 드리는 사람은 번제물 위에 소제 드리고 번제물 위에 화목제 드리고 번제물 위에 속제제 드리고 번제물 위에 속건제를 드려요. 번제가 없으면 소제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번제가 없으면 화목제를 드릴 수 없다고요. 모든 제물의 기본이 번제예요. 번제는 전부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속죄,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신과의 거래가 아니에요. 큰 제물 바쳤다고 복받고 작은 제물 바쳤다고 푸대접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큰 제물이든 작은 제물이든 전부를 드릴 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은 제물의 크기 뭐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전부를 드렸느냐. 그래서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두 렙돈을 더 귀하게 여기신 이유는 이게 크냐 작으냐 많으냐 이거 아니고 어떻게 자신을 드리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길 때 예배할 때는 자신의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네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잘 지켜야 되지 않겠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5절 한번 보시겠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는 거죠. 14절 하반절 보시면 14절 감사로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서원도 약속이거든요.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보면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약속을 지키는 자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겠습니다 약속하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 언약이 사실상 이 언약 백성의 출발점, 이 제사장 나라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다 약속했어요. 여러분도 다 약속한 바 있어요. 뭐 약속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례를 받는 것이 이게 출생신고거든요. 세례를 받아야 교회의 일원인 거예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 아니에요. 비공식인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는데요 세례는 전부 다 언약이에요. 약속인 거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면 혹은 우리 교회 아니어도 우리 교단에서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푼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세워놓고 질문한 바예요. 질문. 어떤 질문하고 여러분이 어떤 약속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세례서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대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는 것밖에 소망 없는 자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다 여러분 아멘, 예 이렇게 대답했다. 좀 오래되긴 했죠. 몇십 년 전에. 그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신 줄 믿으며 복음의 말마다 같이 구원하실 리는 오직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만 의지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여기에 다 아멘 하고 예 했다고요. 그래서 세례받은 거예요. 세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들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서행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그 질문에 아멘! 예!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그들은 교회의 관할과 진리에 복종하고 그 청결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서행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은 거기에 다 예! 했어요. 약속 어기는 사람 엄청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약속 안 지켜요. 다 서약해놓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별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요. 주님은 너 나하고 약속한 것 있잖아. 너 내 앞에서 서약한 것 있잖아. 너 그거 약속, 그 서약 제대로 지켜야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서약, 그 약속 잘 지키는 것이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주님을 향한 헌신이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 잘 지키는 사람 되라고. 너 뭔 약속했는지 다시 한번 좀 제대로 생각해 보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타락한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름 약속을 열심히 지킨다 손치더라도 인생에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생각지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릴 때도 있고요, 생각지 못한 병에 걸릴 때도 있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코로나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세상을 살면서 온갖 어려운 일 당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일 비일비재하고요, 우리 고약한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고 온통한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내 편 안 들어주는, 정말 내 속만 문드러지는 그런 경험 할 수도 있습니다. 선하고 착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요, 인생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보면 15절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 주님을 이름 부르면 주님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타락한 세상을 살면서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는 늘 행복하고 자기는 늘 편안하고 자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지만 사실 거꾸로 질문해야 될 필요도 있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원통한 일 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닌 거죠. 내 인생의 고통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인 거예요. 내 인생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지요. 사실 내 고통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 아니고 내 인생보다 혹은 내 생명보다 온 우주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인 거예요. 사람들이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걸로,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대접하시는, 나를 이렇게 대접하시느냐. 근데 사실 모든 고통과 슬픔의 원인은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 순종할 줄 모르는 우리가 사실 그런 고통과 환난의 원인이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려고 몸부림치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무너져 내리는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이라도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따지면 세상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가장 원통하고 가장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접하시느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애를 쓰시고 몸부림치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어떻게 나를 건져내시고 어떻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며 어떻게 영광을 얻으시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타락한 세상의 고통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여전히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어떻게 응답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심판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한 분 죽는 거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도신경에서부터,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거기로부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 늘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이제 곧 오는 거죠. 물론 그 심판은요, 두려워할 것은 아니에요. 겁나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심판하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심판장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하여 연약한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신 분인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불리를 따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우리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예수, 우리를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주님이 우리 편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심판은요,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막 공포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걱정할 심판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이라는 거는요, 이를테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런 원통함, 우리가 흘린 눈물을 닦아주는 순간이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고난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심. 타락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고생 많이 해요. 고약한 인간이 많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고약한 인간들 때문에 고생하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이런 정말 신음하면서 살아갈 순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환난, 언제 넘어갔대요? 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우리를 원통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고약한 악당들은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우리는 안식으로 갚아주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요구람이나 원통함이나 한을 풀어주는 시간이 될 거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그 심판은 두려운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그 심판은 우리의 한을 풀어내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심판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고약한 인간 많거든요. 하나님 알기로 우습게 여기는 인생들 많아요.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는 세상살이 제대로 하기 어렵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세상에는 고약한 인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고약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크게 책망하실 겁니다.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겠죠.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살았던 사람들은 심판이 무서운 날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괴로움당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어떻게 주님을 손붙잡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처럼 영광스러운 날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너 고생 많았다, 너 수고 많았다, 너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지금까지 버티고 살았니,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 손 만져주실 때, 우리 등 두드려주실 때 그날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서 억울하고 원통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는 그날이 이 심판날인 거죠.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내게도 들어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야 있다는 거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잠잠하시거나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큰 영광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악인에게는 형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고통과 슬픔을 짊어지고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광으로 상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영광스러운 심판이 이루어질 그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